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를 가르치시기 원하고, 주님 저희를 교정하시기 원하고, 주님 저희에게 새로운 힘과 또 권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를 위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참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보는 것은 얼마나 우리도 행복한 일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헌신하고 또 기쁘게 부지런하게 가정일을 돌보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부드럽고 또 상냥하고 또 매사에 아내를 배려하고 또 자신의 일에 성실한 그런 가정.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명랑하고 또 공손하고 또 부모를 따르고 순종하고 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자상하고 또 따뜻하고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너그러운 그런 가정. 사실 행복한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마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토끼 같은 마누라와 여우 같은 자식들을 둘을 주셔서 그래서 저로서는 참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아내와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 이 조금 기운이 빠지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희 집사람을 보고 또 저희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 없던 힘도 솟아나고 참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런 아이들과 이런 아내와 이런 가정을 저 같은 자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걸 생각할 때 주님 참 너무 과분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지는 좋은 가정은 그야말로 미리 맛보는 그 천국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가정과 또 교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것을 쭉 보아온, 그것을 지켜보면서 자란 자녀들의 경우에 사실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때 우리가 얼마나 부모들로서 행복한 가정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즉 결혼 관계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에 그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은 매번 아내가 조금 잘못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2절 딱 펴가지고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러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제 제시하는 구절이고 또 남편들은 또 그 아래 구절 못 보냐 이러면서 이제 맨날 싸우는 구절이 사실 이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지금 25절과 26절과 27절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32절에 와서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다시 33절에서 또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 5장의 이 뒷부분이 지금 가정, 남편과 아내라는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를 보여주는 그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리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하래 단순히 그 정도를 이야기하고 건너뛸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 결혼 관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결혼이라는 것을 이제 제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좀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지금 이 남편과 아내라는 그러한 사실 하나님이 남자만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천사들처럼 다 만드셔서 천사는 우리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람도 다 그렇게 만드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만드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해서 그 둘이 그 사랑하는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셨을 때 뭘 원하신 거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그거를 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교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참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전 과정이 사실 복음을 참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성경의 이 복음이 대단히 유사하다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한 남성이 이제 그 결혼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죠. 그래서 그 신부한테 직접 가지를 않고 신부 아버지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 아버지와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와 만나서 여자에게는 이제 그 결혼의 어떤 증표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기억해 주시오 하는 그런 증표로서 선물을 주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집이 다 완성될 때 그게 한 1, 2년 걸리는데요. 집이 다 완성되고 나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배우셨죠? 그러한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다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됐으니 어여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했을 때 신랑이 이제 그 자기 종들과 함께 가서 신부 집에 가서 당도할 때 그것이 이제 먼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보통 한밤중이 될 수도 있고 새벽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랑이 올 것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신부의 그 들러리들이죠. 그 처녀들이 이 등불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을 볼 때 신랑이 이제 그 나팔을 불면서 쇼파르죠. 나팔을 불면서 보라 신랑이 오시는 도다 보라 신랑이 오시는 도다 외치면서 올 때 그걸 이제 맞아서 이제 함께 가서 신부방에서 7일간 감춰지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늘 왕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신부를 구하러 오셔서 이제 대가를 치르시고 그 신부를 얻으시면서 돌아가실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증표로 주시고 가시면서 그분이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셨을 때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그 시점은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그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이 돌아와서 신부를 취해서 이제 갔을 때 그 신부가 신부방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 연회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 7일간 신부방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가 환란을 피해서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우지 않습니까? 이 결혼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미리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미리부터 하나님이 아담 때서부터 이미 이것을 다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제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결혼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결혼 생활, 그 결혼 생활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문제도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남편이 오늘은 제가요 주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중에 남편분들이 왜 아내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지 남편 얘기만 하나 이렇게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남편 이야기만 하기로 제가 마음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니까요. 다음에 이제 제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 사랑에 실패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무도 감히 정말 자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할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무너뜨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울입니까 우리가? 네, 사울은 그랬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인 줄 알았어요.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그 율법적인 열심, 율법에 속한 그 열심으로 교회를 잡아 죽이고 파괴하고 핍박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중에는 아무도 지금 교회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천 형제들이, 특히 결혼한 형제들이 효과적으로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2절에 아내들아, 잠깐만요. 25절이죠. 2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분명히 지금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의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지금 명령이죠.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어떻게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명령하시고 나서 26절과 27절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25절 말씀만을 읽고 아내에게 잘하래,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잘하래, 이 정도 그냥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절을 우리가 잘 보면 지금 25절과 26절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실질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이 그리스도인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이 파괴되고 불결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남편이 합당하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크리스천으로서 합당하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고 정결해지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 아랫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7절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즉 예수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제시하려 하심인데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질 수가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크리스천 형제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내 가정사지, 내 개인사지 그것이 무슨 교회와 연관이 있나? 아니 뭐 혹시 그냥 뭐 가정에서 싸웠을 때 교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영향을 받아 뭐 이 정도만 그냥 뭐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아내를 합당하게 사랑하지 않을 때는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 교회의 그 영광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기 원하는 것, 또 실제로 파괴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대답하기가 두렵죠.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려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합당하게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까? 마귀의 도구로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제 그 마귀의 교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인을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혼인을 금하는 것은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혼인은 대단히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이 결혼 관계,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게 하는 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귀의 쓰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합당하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구체적으로. 이걸 좀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아내를 합당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이 뭐냐 할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장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사랑장. 그렇죠? 다 우리 막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내를 합당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그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알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우리 남편들이 지금 제가 제일 걸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아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아내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아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여보 당신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아내에게 참을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셨잖아요. 말로는 내가 아내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아내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 내게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냥 조금 예의를 좀덜 갖추면 어때? No.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런데 무례하게 행해놓고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사실 가장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행할 때 가장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뭐 사랑해서 그랬다는데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상처는 어떻습니까? 평생 가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례할 때 그것은 그 무례하게 행한 사람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무례함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은 못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오래가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쉽게 성내놓고 아내에게 그냥 겸손하지 못한 채 우쭐대놓고 그래놓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않는 것입니다. 자기 취미에만 몰두해서 매일 시간만 나면은 뭐 운동하러 가고. 제가 한동안 탁구 치러 다녔습니다. 예, 지금 고해성사 하는 겁니다. 예. 아내 사랑해 이러면서 틈만 나면 골프 치러 가고, 틈만 나면 낚시하러 가고, 예. 틈만 나면 회사 일 집에까지 가져와서 그냥 그 일에만 그냥 몰두하고, 휴일에도 회사 나가서 일한다고 하고, 예.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는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상대의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내에게 불친절하고 참을성 없이 대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쉽게 성내고 내 어떤 그 취미, 내 어떤 일에만 몰두해 있게 될때 그러한 모든 것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두려운 이야기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불결하게 하고 점과 흠을 만들고 있다. 주름을 만들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는 아내의 역할보다 남편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체에서 리더가 반이에요. 리더가 천 명이 모여 있어도 그 중에 반은 리더가 하는 거예요.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전체의 운명이 다 바뀌는 거예요. 김정일이 통치하면 저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통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리더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은 먼저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여자의 머리는 남자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는 이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것이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지금 똑같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현대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들이 대단히 불쾌합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대단히 불쾌하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면 별로 불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정의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남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제대로 이끈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회개보고 하게 될 때 자매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대표로 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에 관한 한. 왜?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머리가 됐다고 해서 우쭐대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자매가 머리가 아니라서 섭섭해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해놓으신 질서이고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맡겨진 일들만 충실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본문에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나니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영어 단어로 submi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S-U-B-M-I-T, submit. 이 단어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다른 사람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가치가 많고 누가 더 가치가 덜하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목양자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목양자에게 영적인 측면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순종할 때 그것이 목양자는 더 가치가 많고 성도들은 더 가치가 덜하고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동등하잖아요. 우리가 다 지체들이잖아요.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자발적으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서브밋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아내가 더 지금 질적으로 낮다거나 뭐가 가치가 덜하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혼이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한 혼이 모든 온 우주 천하보다 더 귀한 혼이잖아요. 그 한 혼 한 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 귀하고 동등한데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권위 하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 그게 서브밋이에요. 그게 복종이에요. 기분 나빠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 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여기 보니까는 지금 조용한 영의 장식,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이것이 뭡니까?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지금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그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머리가 된다는 것은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결정권을 지닌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러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기의 어떤 것들을 강요하고 강압하고 강제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을 학대하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머리됨,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이것을 남용해서 그래서 구성원들을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그게 사실은 현실이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머리됨은 남용, 그 권위를 남용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그 모든 구성원들을 지키고 돌보고 그 모든 마지막 그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이 리더예요. 길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제시하려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먼저 그 길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길칩니다. 우리 자매가 저하고 이제 어디 좀 길을 갈 때마다 항상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꼭 제가 한 번씩은 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잘 안다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왜 좋은 겁니까? 내비게이션은 일단 누군가가 그 길을 미리 가보고 기계에 입력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리더란 무엇입니까?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방향을 제시하려면 자기도 안 가본 길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내비게이션을 누군가 만들 때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앞에 범퍼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 됐다 이 얘기는 남자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길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야 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나 가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어리석은 장군 하나가 수백만의 병사들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리드하는 그 책임, 그것은 리드할 책임만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더 그러면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그러면서 팔짱 끼고 자기는 앉아서 손가락 팅팅 튕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하기 쉬운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일을 분배할 때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리모컨처럼 다른 사람을 누르는 그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예, 그것은 이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게으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리더십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가정의 모든 일은 남자의 일입니다. 여러분, 설거지 누구의 일입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 빨래 누가 할 일입니까? 밥 짓는 거 누가 할 일입니까? 바닥 걸레질하는 거 누가 할 일입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거 여자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믿기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거 다 남자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었습니다.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동산, 그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각각 이렇게 쌍들로 이렇게 아담 앞에 오게 하실 때 그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서 너는 그래 코끼리, 너는 그래 하마 이름을 탁탁 붙여주면서 그걸 다 기억했습니다. 그거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아담의 일이었어요. 아담이 배고플 때 과일 먹어야 되는 거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과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담의 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다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불을 뭐로 주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돕는 자로 주셨습니다. 합당한 협력자로 주셨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 돕는 겁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기분 나빠도. 자, 그럼 이제 설거지 누가 누구 돕는 겁니까? 이브가 아담 돕는 거 맞죠? 방 청소 누가 누구 돕는 겁니까? 아담이 이브 도와주는 겁니까? 다 아담 일인데 이브가 아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이 절대로 설거지 하면서 도와준다는 말 하지 마십시다. 설거지 남편들 일이에요.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아이들 숙제 봐주는 거, 아이들 상담하는 거 다 남편 일이에요. 남자 일이에요. 그걸 자매가 돕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일을, 남자 일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믿어요. 예. 스스로를 아담이 아닌 이브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나 아담입니다. 아담인데 왜 자꾸 자기를 이브로 만듭니까? 왜 이브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 왜 스스로 이브가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담으로 만드셨는데.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가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남용하지 말고 잘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두 번째, 남자가 아내, 즉 여자보다 강해야 합니다. 뛰어나야 합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3장 7절이 여자는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가치가 덜하다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특성을 만드실 때 더 예민하고 더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 그렇게 만드셨어요. 더 부드럽게 만드셨어요. 예. 우리가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것이 아주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제대로 교육하는 가정이라면 레이디 퍼스트를 가르칩니다. 서양에는 이 비록 잘못된 그 가톨릭을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톨릭의 영향권 하에서 이 중세 전체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우리가 암흑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이 서양사는 사실 그 뿌리가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헬레니즘이 지금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을 많이 어쨌든 받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기사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사도 아시죠? 기사도, 예. 레이디 퍼스트 정신, 기사도. 이 뭡니까? 서양 사람들은 남자가 자기가 비록 노인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 여자가 있으면 문을 열고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문을 열어줘서 여자가 먼저 들어가게 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인이면 할아버지 대접, 할머니 대접 받으려고 아무리 그, 이, 남자라도 노인은 그냥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러나, 서양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든지, 뭐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갈 때든지 항상 여자를 배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나갈 때 여자가 어떤 여자든지 오면은 먼저 문 열어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남자가 비굴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여자도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남자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Thank you. 존경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그 배려를 받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강해야 합니다. 강함을 먼저 확보해야 그래야 더 연약한 그릇인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확보가 안 되니까 남자가 여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릿수 뺄셈 더셈만 할 수 있는 막내하고 두 자릿수까지 뺄셈 더셈을 할 수 있는 그 바로 형아하고는 항상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이미 오래전에 다 마스터하고 미적분하고 삼각함수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형아는 어떻습니까? 그 막내를 배려할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그렇죠? 서로 비슷비슷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저도 싸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남편이 그 더 연약한 그릇인 그 아내보다 더 강함이 유지가 되고 더 뛰어남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배려하면서 싸우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자가 매일 여자에게 윽박 지르고 강요하고 여자가 조금만 잘못해도 불벼락을 내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내에게, 여자에게 여유 있게 배려할 만큼 스스로의 그릇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그 머리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켜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자를 앞에 놓고 먼저 엘리베이터 타겠다고 뛰어가고 먼저 문 열고 들어가겠다고 밀치고 들어가고 먼저 배가 파손하고 있는데 먼저 구명보트 타겠다고 여자고 노약자고 할 것 없이 그냥 자기 먼저 남자가 구명보트 타고 밀치고 들어가고 그런 꼴을 보는 여자가 진심으로 그 남자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성다움을 상실하게 되면 그러면 여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싸우면서 멸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남자의 문제는 남성다움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때에 여성화된 남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자꾸 여성화됩니다. 유약해져요. 아이들이 마마보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모든 걸 다 일일이 결정해줘야 되고 군대 가서도 전화해가지고 엄마 얼른 연락해서 전쟁 좀안 나게 해줘. 뭐 요즘 그런다면서요. 군대 간 아이들이. 우리가 예전에 그 위문 편지 쓰던 군인 아저씨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저씨들이 요즘은 군대 가서 뭔가 좀 정세가 좀 불안하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떻게 좀 해줘. 전쟁 나지 않게 해줘. 이런다면서요. 예. 갈수록 남자들이 유약해지면서 남성다움을 잃어갑니다. 반면에 여자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드세집니다. 더욱더 남자 같아져요. 그러면서 서로가 비슷해지면서 다 중성 같아져요.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허무는 마귀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 중에서 창조의 질서를 범하는, 그것을 파괴하는 범죄는 대단히 엄격하게 처리하십니다. 살인이 그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예요. 간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게 간음과 살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대단히 엄격하게 돌로 쳐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는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남성다움이 약화되니까 사회가 자꾸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유약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군 가산점 좀 주라. 안 되겠니? 안 되면은 여자도 좀 군대 보내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무한 경쟁 시대 아니냐? 무한 경쟁 시대. 남자, 여자 따로 있냐? 약자, 강자 따로 있냐? 다 한 무대에 같이 올라와서 같은 체급으로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헤비급이든, 예? 슈퍼 라이트급이든 같이 그냥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배려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에는 분명하게 정서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그러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가 존재해요. 이걸 모든 인류가 다 알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토인들이든 수천 년 전에 무슨 고구려인이든 고려인이든 뭐 무슨 몽골인이든 상관없이 다 전쟁은 누가 치른 거예요? 다 남자들이 가서 치른 거예요. 왜? 여자는 더 연약하고 여자가 같이 남자와 대등하게 칼싸움하고 활싸움을 했을 땐 꼼짝없이 먼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취사병과 의무병들도 다 남자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군대에서라고 해서 밥하고 빨래하는 거를 여자들이 도맡아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그런 걸 일부분 도와줄 수는 있고 병력이 부족할 때 보충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 모든 음식 준비에서부터 빨래며 무슨 의무병 이런 것까지를 다 남자가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지어 아프리카 토인들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상실된 사회, 약자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사회, 우리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린 그걸 야만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이 너무 유약해져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할 때 그 가정은 무엇입니까? 야만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결혼하지 않은 형제님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미혼의 청년 형제들이 있다면 여자도 남자가 하는 모든 걸 다 똑같이 다 나눠서 다 동등하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형제가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남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을 때 속으로, 그럼 여자는요? 왜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형제님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것은 남자 스스로 지금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 형제들이 해야 할 일이, 남편이 아내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머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남자가 아내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 더 강한 그릇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아내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남자들의 결혼관, 일반적인 결혼관은 무엇입니까? 결혼 전에 여자는 정복의 대상입니다. 예쁜 여자, 능력 있는 여자, 내가 저 여자를 정복해야 되겠다. 이게 대부분의 구원받지 않은 그 세상 남자들의 심리입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아닐 것 같죠? 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일단 남자는 그 결혼을 골인하면서 그 여자를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여자와 가정은 자기의 어떤 또 다른 인생의 목표, 자기가 설정해놓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발판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그 자기 인생의 목적의 한 부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그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완전히 딴판이 되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또한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치 범죄 이전의 아담과 범죄 이후가 다르듯이 이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선악과 이전의 아담은 이브가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걸 먹었습니다 하고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혼 서약을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늘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했던 그 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짱 잊어버릴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진화 과정 중에서 우연히 생겨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제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아름다운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아름답고 행복한 그 관계를 위한 모형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 단순히 그 가정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일인 것입니다. 아내에게 무례한 남편은 단순히 그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파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불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쉽게 정내는 남편은 단순히 그 아내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로서 자기 취미와 자기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고 아내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불행을 초래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점이요, 얼룩이요, 주름을 더하는 일입니다. 남편으로서 바른 권위를 세우지 못하거나 혹은 권위를 남용할 때 또 남자다움을 상실하고 여자와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하려 할 때 결혼생활 내내 결혼서약을 기억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인 형제는 가정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잠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주로 제가 형제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남편 형제님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자매님들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맞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스스로 먼저 남자 자신을 돌아보듯 자매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또 남편과 아내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잠깐만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